Welcome to the Voice of America in Korean.
Direct from Washington, the Voice of America, VOA.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미국의 소리 방송입니다. 지금부터 VOA 한국어 저녁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VOA 한국어 방송은 매일 아침 3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그리고 밤 7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두 차례 보내드립니다. 미국의 소리 한국어 방송은 객관적이고 공정하며 포괄적인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과 함께 각종 정보와 교양, 오락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미국은 시리아에서 전투가 확산되고 있는 데 대해 심각하게 우려하면서 시리아 정부군의 폭력 행위를 비난했습니다. 마크 터너 미 국무부 대변인은 어제 브리핑에서 내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는 평화회담을 앞두고 시리아에서 계속되고 있는 폭력 사태는 지난 2월 체결된 적대행위 중단 협정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존 케리 국무장관은 협정을 유지하고 강화하기 위해 모든 추가 노력이 이뤄지기를 바라고 있다고 토너 대변인은 전했습니다. 미국과 유엔은 특히 극단주의자들을 대상으로 한 시리아 정부의 공격이 휴전에 참여한 반군에게로 확산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토너 대변인은 시리아군이 정확히 무엇을 계획하고 있는지 그리고 누구를 겨냥하고 있는지 등을 더욱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스테판 데 미스트라 유엔 시리아 특사는 이번 제네바 평화회담에서 시리아의 정권 이양 문제에 초점을 맞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벨기에 검찰은 지난달 32명이 사망한 브뤼셀 연쇄 테러 사건과 관련해 오늘 용의자 2명을 추가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벨기에 검찰은 성명에서 이번에 테러 공격 혐의로 기소된 용의자들의 이름은 스마일과 이브라임이라고 공개하고 이들은 브뤼셀 테러범 가운데 한 명이 사용하던 아파트 임대 과정에 연루됐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벨기에 경찰은 브뤼셀 공항과 전철역 폭탄 테러에 연루된 혐의로 모하메드 아브리니를 포함한 용의자 6명을 체포했습니다. 아브리니는 자살 폭파범 2명과 함께 있던 모습이 공항 감시 카메라에 포착된 인물로 지난해 11월 130명을 숨지게 한 프랑스 파리 연쇄 테러에도 연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브뤼셀 테러범들은 프랑스에서 추가 테러를 계획했지만 주범인 살라 압데슬람이 체포되자 목표를 브뤼셀로 바꿨다고 벨기에 검찰은 밝혔습니다. 아프가니스탄 내 이슬람 무장조직 탈레반이 올해 춘계 대공세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탈레반은 오늘 성명에서 지난 2013년 사망한 탈레반 지도자 물라 무함마드 오마르를 기리기 위해 이번 공세를 오마리 작전으로 명명했다고 밝혔습니다. 탈레반은 아프간에 파병된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군과 정부가 장악한 시설 등을 겨냥해 자살폭탄 공격 등 대규모 공세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탈레반은 지난 2001년 미국 주도 연합군에 의해 정권에서 축출된 뒤 서방이 지원하는 현 정부를 대상으로 전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 듣고 계십니다. 중동국가 예멘에서 오늘 자살폭탄 공격이 발생해 적어도 4명이 숨졌습니다. 오늘 공격은 남부 항구 도시 아덴의 육군 훈련병들을 겨냥했습니다. 아덴은 사우디아라비아 주도 아랍연합군의 지원을 받아 후티 반군을 몰아낸 뒤 예멘 정부가 통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멘에서 불안정한 상황이 계속되면서 국제테러조직 알카에다 반군들은 아덴 일부 지역을 장악하려 하고 있습니다. 유엔은 다음 주 예멘 정부와 후티 반군 대표 간 평화회담 중재를 앞두고 양측의 협상을 위한 좋은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적대행위 중단을 촉구했습니다. 예멘에서는 어제부터 사전 합의에 의한 휴전에 돌입했지만 곳곳에서 전투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유엔은 휴전 기간 예멘 내 500만 명의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소아마비 예방접종 활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브라질 의회 탄핵특별위원회가 어제 부정부패 추문에 휩싸인 지우마 호세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의견서를 채택했습니다. 위원회는 어제 표결에서 찬성 38대 반대 27로 대통령 탄핵 의견서를 가결하고 하원 전체 회의에 이를 전달했습니다. 상원에서 탄핵 재판이 이뤄지기 위해서는 하원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합니다. 하원은 이번 주 중 표결을 실시할 예정인 가운데 전문가들은 찬성과 반대 의견이 팽팽히 맞설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호세프 대통령은 지난 2014년 대선에서 재임을 보장받기 위해 브라질의 열악한 경제 상황을 은폐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존 케리 미국 국무장관은 오늘 미서부 로스앤젤레스에서 오바마 행정부가 강력히 추진해온 무역협정들의 혜택에 관해 연설할 예정입니다. 국무부는 케리 장관이 연설에서 환태평양 경제동반자협정 TPP와 미국이 유럽연합과 협상 중인 무역투자협정 TTIP로 얻게 되는 국가안보상 기회들에 대해 언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VOA 세계뉴스 천일규였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6년 4월 12일 화요일 VOA 뉴스 투데이 1부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의 노시청입니다. 이 시간에 보내드릴 주요 한반도 소식입니다. 북한 당국의 해외 일꾼 파견이 늘어나면서 이들의 망명도 증가하는 추세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한국 정부는 중국 내 북한 식당 종업원의 집단 한국 행과 관련 관련국들과의 협조에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관련국들과의 협조에는 현재까지 전혀 문제가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북한의 리수용 외무상이 기후변화 협정 서명식에 참석하기 위해서 다음 주 뉴욕을 방문합니다. 국제사회 대북 제재가 강화되고 있는 가운데 리 외무상이 미국을 방문하는 것이어서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내일 북한 날씨 흐리고 가끔 비가 내리겠고 함경남북도 산간은 비 또는 눈이 오다가 아침에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북한 해외 식당 종업원의 집단 망명에 이어 또 다른 외화벌이 일꾼과 보위부원이 가족들과 한국으로 망명하기 위해 중국 모처에 은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북한 당국의 해외 일꾼 파견이 늘어나면서 이들의 망명도 증가하는 추세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서울에서 김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내 북한인권단체 관계자는 12일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북한 무역일꾼과 보위부원이 3주 전 북한을 탈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관계자에 따르면 이들은 가족들을 여행이나 친척 방문을 핑계로 미리 중국으로 보낸 뒤 자신들도 무역 업무를 본다며 중국으로 와서 가족들과 합류했습니다. 이들은 5살짜리 남자아이를 포함해 모두 10명으로 한국 대사관에 도움을 요청했지만 개입하기 어렵다는 답변을 듣고 현재 중국 남방 지역에 머무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관계자는 무역 일꾼의 경우 최근 수년간 실적이 저조했고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가 강화되면서 북한 당국에 내야 하는 상납금에 대한 압박이 커져 탈북을 결심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이와 관련해 확인해 줄 게 없다는 입장입니다. 북한 해외 식당 종업원 집단 망명에 이어 또다시 무역 일꾼 가족들이 탈북한 사건이 전해지면서 북한의 외화벌이 일꾼들 사이에 동요가 커지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 내 탈북자 지원단체인 북한인권 제3의 길에 김희태 사무국장은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북한의 김정은 정권이 들어선 이후 해외 일꾼 파견이 늘어나면서 이들의 망명도 조금씩 증가하는 추세라고 전했습니다. 김 사무국장은 3년 전 중국 툼원과 단둥에 북한 노동자만 고용하는 이른바 조선공단이 생긴 뒤 약 2만여 명의 북한 노동자가 이곳에서 일을 하고 있고 최근 2년 새 이 공단에서 한국으로 탈출한 탈북자가 수십 명이라고 말했습니다. 김정은 체제가 들어선 뒤 북한 당국이 중국과의 접경지역 감시를 강화해 북한을 탈출해 한국으로 들어오는 탈북자 수는 줄어든 반면 중국과 동남아 등지에 합법적으로 체류하고 있는 해외 일꾼들의 망명 사례는 늘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조선공단이라는 것이 단동이라든지 도문이라는 곳에 생겨서 그곳에 중국 사람들이 운영하는 공장의 종업원으로 북한 여성들이 많이 취업을 했고 그리고 외화벌이 일꾼들이 예전보다는 대폭적으로 한 서너 배 정도 늘은 것 같은데 그분들이 많이 지금 탈출해서 한국 올려고 하는 사람들이 늘다 보니까 추세는 늘어나는 추세지만 대폭 늘어났다 이렇게 말하기는 좀 쉽지 않을 것이다 생각합니다.
김 사무국장은 북한이 국제사회의 제재로 해외 일꾼들에 대한 외화벌이 의존도가 높아지는 가운데 이들의 잇단 망명은 북한 당국으로서 매우 곤혹스러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김정은 체제 출범 이후 감소세가 뚜렷했던 탈북자 수가 지난 1분기에 증가세로 돌아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통일부에 따르면 올 들어 3월까지 한국에 들어온 탈북자 수는 모두 342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8% 증가했습니다. 한국에 들어온 탈북자 수는 지난 2009년 2,914명으로 정점을 찍은 뒤 매년 줄어 지난해엔 1,276명에 그쳤습니다. 특히 남성 탈북자의 수가 지난해 1분기 50명에서 올해 77명으로 54% 급증했고 같은 기간 여성 탈북자는 241명에서 265명으로 10% 증가했습니다. 통일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일시적 증가일 수 있다며 이번에 탈북자 수가 증가한 정확한 원인은 좀 더 분석해봐야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중국 당국이 어제, 즉 11일 중국 내 북한 식당 종업원 13명의 출국 사실을 공식 확인한 데 이어 한국 정부도 이들의 한국행과 관련해 관련국들과의 협조에 아무 문제가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에서 한상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외교부 조준혁 대변인은 12일 정례 브리핑에서 중국 내 북한 식당 종업원들의 집단 망명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언급할 수 없지만 관련국들과의 협조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구체사항에 대해서는 좀 언급하기가 곤란한 입장입니다. 아울러 그 관련국들과의 협의, 협조에는 현재까지 전혀 문제가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조 대변인은 탈북자들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는 신변 안전과 외교적 마찰 등을 감안해 공개하지 않는 것이 한국 정부의 입장이며 탈북자들이 한국행을 희망할 경우 인도주의 원칙에 따라 한국으로 올 수 있도록 관련국과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앞서 중국 정부는 지난 11일 집단 탈출에 한국으로 망명한 북한 식당 종업원 13명이 중국에서 출국한 사실을 처음으로 확인했습니다. 중국 외교부 루캉 대변인은 11일 정례 브리핑에서 최근 중국 공안 당국이 일부 북한인들에 대한 실종 신고를 받았으며 북한 국적자 13명이 6일 새벽 유효한 여권으로 출국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중국 정부가 최소한 알고도 모르는 척 묵인하는 형식으로 북한 종업원들의 제3국행을 눈감아줬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중국 당국이 북한 종업원들의 집단 탈출을 눈감아줬다면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에 대한 중국의 우회적 협력 차원이라는 해석입니다. 한국의 전문가들은 북한 해외 식당이 대북 제재로 심각한 경영난을 겪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심리적 동요 끝에 집단 탈출한 북한 종업원들에게 중국이 제3국을 통한 한국 입국의 길을 열어준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한국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전병곤 박사의 설명입니다.
어쨌든 합법적 요건을 가지고 있었다는 얘기는 그 사람들이 국경을 넘어서 이동하고 있는데 아무 문제가 없는 그런 사람들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중국이 그걸 막을 이유가 없다라는 것을 그 말 속에 들어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아마도 이제 그런 그 비자 문제나 이동하는 데 있어서의 어떤 협력이랄지 협조랄지 이런 것들은 뭐 중국이 얼마든지 막으려면 막을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갔다는 얘기는 중국이 눈감아준 거죠.
한국 외교부사나 국립외교원 김한권 교수는 이들 북한 종업원 13명이 정식 여권을 소유한 만큼 국제법에 따른 망명 절차를 거쳤다면 제3국을 통한 한국 망명에 별 어려움은 없었을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정식으로 공식 여권을 가지고 중국에 입국한 사람들이 어떠한 정치적인 망명 절차를 거쳐서 제3국을 통해서 망명국으로 온 것이기 때문에 국제법적으로 또는 중국 측에서 국내법에 따라서 또는 북중 합의에 의해서 그런 불법 월경자들을 북한으로 돌려보내는 케이스하고는 전혀 다른 케이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국제법 전문가인 아산정책연구원 이기범 연구위원은 외국인이 합법적인 여권을 가졌다고 해도 중국 영토에 들어간 이상 중국 당국의 영향력을 벗어날 수는 없다면서 중국이 알면서도 모르는 척 눈감아줬을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중국이 이제 중국 영토 전체에 대해서 주권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탈북자처럼 이제 몰래 들어간 사람을 갖다가 들어오지 못하게 이제 그 막 국경에서 이제 쫓아낼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그 다음에 들어와 있는 사람을 갖다가 어떤 이유로 나가지 못하게 할 수도 있죠. 그러니까 눈 감아줬다는 표현이 맞죠.
이처럼 한중 외교 당국 간 최소한의 암묵적 교감이 있었다면 주한미군의 사드 배치 문제와 지난 1월 북한의 4차 핵실험에 대한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 온도차를 놓고 다소 삐걱거리던 한중 관계엔 호재가 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입니다. 한편 한국 정부 당국자는 지난 10일 기자들에게 이번에 들어온 13명이 전부가 아니라 오지 않은 종업원들도 있다며 이들 중 다른 생각을 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다고 밝혀 나머지 종업원들이 한국 망명을 원하지 않을 가능성도 제기됐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한상미입니다.
미국 전문가들은 최근 이딴 탈북 사례가 북한 정권의 불안정성을 보여주는 징후라는 일부의 관측에 대해 엇갈리는 견해를 밝혔습니다. 이현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헤리티지 재단의 브루스 클링러 연구원은 11일 BOA와의 전화통화에서 북한 식당 종업원 13명의 탈북은 대북 제재의 직접적인 결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반면 북한군 고위장교의 탈북은 외부 세계 정보에 큰 영향을 받은 것으로 식당 종업원의 망명과는 서로 다른 사례라고 말했습니다. 클링너 연구원은 두 사례에 대해 북한 정권의 불안정성이 증대되고 있다고 말하는 것은 지나친 확대 해석이라고 지적했습니다.
Whether it reflects increasing instability in the regime, that may be going too far. We've had, you know,
지난 몇 년 동안에도 탈북자들은 있었고 1997년에 탈북자 중 최고위층인 황장엽 비서가 탈북한 것을 비롯해 북한 고위 당국자들의 탈북이 계속 이어졌다는 겁니다. 클링너 연구원은 앞으로도 더 많은 고위 북한 당국자들의 탈북이 계속 이어진다면 이를 북한에 대한 국제 제재의 영향이 증가하는 징후나 북한 엘리트들 사이에 생존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는 징후로 풀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국 서부 스탠포드 대학의 데이비드 스트로브 한국학연구소 부소장은 북한 식당 종업원 13명의 망명과 정찰총국 출신 북한군 대자의 지난해 망명을 한국 정부가 확인한 것은 특별한 의미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I think these defections are quite significant to have
북한군 고위장교가 탈북한 것은 중요한 일이며 같은 직장의 종업원 13명이 집단으로 탈북한 것은 전례가 없는 일이라는 겁니다. 스트로브 부서장은 두 사례가 다른 징후들과 함께 엘리트들을 비롯한 북한 주민들 사이에서 불만이 고조되고 있음을 강력히 시사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북한 김정은 정권의 불안정성을 보여주는 징후로 볼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Yes, I think it is an indication of instability within the regime.
북한 정권 내부에는 항상 어느 정도의 불안정 요소들이 있었고 이번 사례들로부터도 그 같은 결론을 내릴 수 있다는 겁니다. 스트로브 부서장은 이어 이번 두 사례는 매우 이례적이고 흥미있는 사례라며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북한인권위원회 그레그 스칼레토 사무총장은 북한 정권의 불안정성과 관련해 굳이 이번에 알려진 탈북 사례들을 인용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I would say that not necessarily for this reason, but for many other reasons, I think we have been seeing signs of instability for a few
다른 여러 가지 이유로 지난 몇 년간 북한 정권이 불안정하다는 징후를 볼 수 있었다는 겁니다. 스칼레토 사무총장은 김정은 집권 이전에는 북한에 단 15명의 총참모장이 있었지만 김정은 정권 들어서만 4차례나 교체된 것을 대표적인 불안정 사례로 들었습니다. 스칼라토 사무총장은 또 최근 탈북자들 가운데 엘리트 계층 탈북자 수가 늘어나는 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The absolute number of senior defectors, in particular North Korean officials running the overseas currency earning operation.
지난 2년 동안 해외에서 외화 획득에 관여한 북한 당국자 등 고위급 탈북자 수가 크게 증가하는 반면 서울에 도착하는 일반 탈북자 수는 50%나 감소하면서 엘리트 계층 탈북자 비율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는 겁니다. 스칼레토 사무총장은 이처럼 엘리트 계층이 탈북에 나서는 중요한 이유로 숙청에 대한 두려움과 외부 세계 정보 유입 그리고 북한 정권 생존에 대한 자신감 저하 등을 꼽았습니다. BOA 뉴스 이한철입니다.
캐나다 정부는 북한 식당 종업원 13명의 집단 탈북과 관련해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과 그 관리들에게 모든 북한 주민의 인권을 존중할 것을 거듭 촉구했습니다. 캐나다 외교부는 특히 김 제1위원장에게 북한의 정치범 수용소를 폐쇄하고 모든 사람이 마땅히 누려야 하는 기본 자유를 보장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외무부 대변인실은 지난 2014년 발표된 UN 북한인권조사위원회 보고서에 명시된 북한의 조직적 인권 침해를 심각하게 우려한다며 국제사회가 북한에서 자행되는 심각한 인권 침해와 유린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대변인실은 이어 북한 인권 상황의 심각성을 고려할 때 전 세계 모든 나라들이 인권 유린을 저지른 사람들에게 책임을 물려야 한다는 점을 인정하기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의 리수용 외무상이 다음 주 미국 뉴욕을 방문합니다. 기후변화협정 서명식 참석을 위한 방문입니다. 국제사회 대북 제재가 강화되고 있는 가운데 이루어지는 리 외무상의 이례적인 행보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이은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수용 북한 외무상이 오는 22일 뉴욕에서 열리는 파리 기후변화협정 서명식에 참석합니다. 이 행사는 지난해 12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에서 채택된 파리 협정에 대해 당사국이 고위급 인사를 파견해 서명하는 절차입니다. 유엔 대변인실은 11일 기자들의 질의에 답변하는 형식의 보도자료를 통해 리수용 외무상의 참석을 확인했습니다. 대변인실은 그러나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과 리 외무상의 회동 여부를 묻는 질문에 확인할 수도 없고 언급할 수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리 외무상의 뉴욕 방문은 지난해 9월 유엔 총회 참석 이후 7개월 만으로 리 외무상은 2014년 이후 2년 연속 유엔 총회 기조연설을 위해 뉴욕을 방문했습니다. 특히 장관급인 북한 외무상이 유엔 총회가 아닌 실무회의 참석을 위해 미국을 방문하는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특히 이번 방문은 유엔 안보리가 북한의 핵실험과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응해 강도 높은 제재 결의를 채택한 가운데 이뤄지는 것이어서 리 외무상의 행보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기후변화협약 서명식에는 존 케리 미국 국무장관도 참석해 일각에서는 미북 간 접촉 가능성을 제기하는 시각도 있습니다. 미국은 대화를 위해서는 먼저 비핵화 문제를 다뤄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에 북한은 핵 문제는 협상 테이블에 올리지 않겠다는 주장입니다. 존 케리 미 국무장관은 11일 일본 히로시마에서 열린 주요 7개국 외교장관 회의 가진 기자회견에서 한반도 평화협정 논의나 불가침 조약 협상 등은 모두 북한의 비핵화 협상 결심에 달려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앞서 리 외무상은 지난해 10월 제70차 유엔 총회 기조연설을 통해 한반도의 정전협정을 대신할 평화협정 체계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어 북한은 지난해 말 미북 간 뉴욕 채널을 통해 미국의 평화협정 체계를 논의하자고 제의했으나 미국의 비핵화 우선 요구에 막혀 접촉이 무산됐습니다. VOA 뉴스 이은경입니다.
한국 정부는 북한이 비핵화 협상에 응하면 평화협정을 논의할 수 있다는 존 케리 미 국무장관의 발언과 관련해 한미 양국은 북한과의 어떤 대화에 있어서도 비핵화가 우선이라는 일관된 입장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국 외교부 조진혁 대변인은 오늘 정례 기자설명회에서 이같이 밝히고 케리 장관도 이런 공통된 입장에서 평화협정 문제를 언급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습니다. 존 케리 미 국무장관이 북한에 대한 추가 압박을 예고했습니다.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가 앞으로 더 큰 효력을 발휘할 것이라며 북한의 행동 변화를 촉구했습니다. 백성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은 북한의 위협적 행동에 맞서 지속적으로 압박 강도를 높이고 있다고 존 케리 국무장관이 밝혔습니다. 주요 7개국 외무장관 회담을 위해 일본을 방문한 케리 장관은 11일 히로시마 평화기념공원을 방문한 뒤 기자들에게 이같이 말했습니다. 케리 장관은 미국은 동맹국들과 함께 중국의 동참을 설득해 강력한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를 채택했고 방어적 성격의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 사드의 배치를 논의하고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또 중국이 유엔 안보리 결의 이행을 결심한 것으로 생각한다며 아직 이행 초기 단계인 새 대북 제재가 북한에 더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북한을 압박하기 위해 취할 수 있는 다른 방안을 논의 중이라며 6자 회담에 5자 당사국 모두 대북 압박을 늦추지 않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갖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도 이 같은 노력은 위험을 확산시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당사국들을 대화 테이블로 이끌기 위해서라고 설명했습니다. 케리 장관은 아직 이행되지 않은 추가 대북 압박을 예고하는 동시에 대화를 재개할 준비가 됐다는 미국의 입장을 확인하면서 비핵화 여부에 따라 북한의 요구에 응하고 북한을 지원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습니다. 케리 장관은 미국이 한반도 평화협정을 논의할 준비가 돼 있음을 분명히 해왔다며 북한과의 불가침 조약 또한 협상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북한에 경제 지원을 제공하고 북한의 국제사회 동참을 환영할 것이며 개발과 장기적 미래에 대해 협력할 수 있다고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은 북한의 비핵화 협상 결심에 달려있다면서 미국과 중국, 한국, 일본, 러시아는 진정한 협상 기회를 기다리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케리 장관은 미국이 북한과 관련해 옳은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며 중국의 역할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북한의 연료와 식량, 국제금융시장 창구를 제공하는 중국은 북한에 신호를 보내고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막대한 역량을 지녔다는 지적입니다. 한편 국무부는 북한이 비핵화할 경우 평화협정 논의를 시작하겠다는 게 미국 정부의 공식 입장인지를 묻는 BOA의 질문에 한반도에서 검증 가능한 비핵화를 평화적 방법으로 이루겠다는 것이 미 대북 정책의 가장 중요한 목표라는 기본 원칙을 확인했습니다. 캐티나 애덤스 국무부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대변인은 11일 BOA에 미국은 어떤 대화의 초점도 비핵화에 맞춰질 것임을 주장해왔고 북한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야말로 미국의 최우선 정책 순이라는 점을 분명히 해왔다고 말했습니다. BOA 뉴스 백성원입니다.
박근혜 한국 대통령은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가 충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국제사회의 공조를 한국 정부에 당부했습니다. 서울에서 박병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박근혜 한국 대통령은 지난달 31일 열린 한중정상회담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북한 제재 결의의 이행에 모호함이 없도록 전면적이고 완전하게 이행할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고 밝혔습니다. 박 대통령은 12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최근 해관보 정상회의와 멕시코 공식 방문 결과를 설명하는 자리에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이와 함께 북한의 변화를 위한 국제 공조에 중국이 건설적인 역할을 지속할 수 있도록 세심히 관리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이번 해관보 정상회의를 계기로 하루 동안 미국을 비롯한 일본과 중국 정상들과의 양자회담과 미한일 3국 정상회담 등 전례 없는 연쇄회담을 가졌습니다. 이들 회담을 계기로 박 대통령은 유엔 안보리의 북한 제재 결의를 충실히 이행하려는 국제사회의 의지를 확인하고 북한의 추가 도발 가능성에 대해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보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북한 당국은 안보리 결의를 무시하고 추가 핵실험 준비와 위치 정보 시스템 GPS 전파 교란, 미사일 발사, 그리고 청와대를 포함한 한국 중요 정부 시설을 공격하는 동영상 유포 등 무모한 도발을 계속하고 있다고 박 대통령은 지적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이와 관련해 북한의 의도는 남남 갈등을 일으켜 한국 내 여론을 분열시키고 국제사회의 공조를 깨뜨려버리는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이에 따라 한국 정부는 국제사회와 긴밀히 공조해 북한의 어떠한 도발과 분열 책동에도 단호하게 대응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이와 함께 정부 각 부처는 각국의 안보리 결의 이행 상황을 점검하면서 보다 철저한 결의 이행을 독려하고 북핵 불용과 도발에 상응하는 대가를 지불하겠다는 북핵 대응 의지가 지속되도록 국제사회와의 공조에 더욱 노력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박병용입니다.
한국 정부는 최근 유엔 안보리에 북한의 인공위성 위치 정보 GPS 전파 교란에 대해 항의 서한을 보냈습니다. 오준 유엔 주재 한국 대사는 지난 5일 보낸 이 서한에서 북한이 지난달 31일부터 한국에 대한 GPS 전파 교란에 나서 위험을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오 대사는 전파가 군사분계선 북쪽의 해주, 연안, 평강, 금강, 개성에서 발신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오준 대사는 북한의 전파 교란은 한국의 안전을 위협하는 도발이며 비행기와 선박 등 민간교통의 안전을 해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1953년 휴전협정의 명백한 위반이고 국제전기통신연합헌장 등 관련 국제규약을 어기는 행위라고 지적했습니다. 오준 대사는 한국 국방부와 유엔군 사령부가 GPS 교란 행위를 중단하라고 촉구했지만 북한은 5일 현재까지 중단하지 않고 있다며 북한이 GPS 교란을 즉각 중단하고 추가 도발 행위를 자제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평양에서 열린 국제 마라톤 대회에 역대 최대 규모의 외국인 참가자가 몰렸습니다. 북한의 잇던 도발과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에도 불구하고 참가자 수가 예년에 비해 크게 늘었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10일 평양에서 제29회 만경대상 국제 마라톤 대회가 열렸습니다. 북한관영 조선중앙통신은 이 대회에 50개국에서 천여 명의 마라톤 애호가들이 참가했다고 전했습니다. 만경대상 평양 마라톤 대회는 지난 2004년 처음으로 외국인 아마추어 선수들에게 개방된 이후 해마다 참가자 수가 늘고 있습니다. 개방 첫해 200여 명이었던 외국인 참가자 수는 2015년 650명에 이어서 올해는 1,000명으로 크게 늘었습니다. 대회는 42km 풀 마라톤, 21km 하프 마라톤, 10km 달리기 부문으로 진행됐고 능라도 5월 1일 경기장에서 출발하고 끝났습니다. 예년에는 김일성 경기장에서 진행됐지만 올해는 경기장 보수 공사로 장소를 옮긴 것입니다. 마라톤 코스에는 5,000m마다 바나나와 물을 공급하는 급수대가 설치돼 있었습니다. 또 전자기기 사용을 제한하지 않아 외국인 선수들은 자기 사진을 찍고 평양의 봄 풍경을 담기도 했으며 머리에 쓰는 동영상 카메라인 고프로를 달고 뛰는 사람들도 있었다고 중국관영 신화통신이 보도했습니다. 풀마라톤에선 북한의 박철과 김지향 선수가 남자와 여자 부문에서 각각 금메달을 땄습니다. 박철 선수가 미국 APTN에 밝힌 우승 소감입니다.
양해상 경기에서 우승한 쿠기세로 앞으로 올림픽 경기에서 경기하는 모습을 사랑하는 느낌에 받아박여 믿는 딸리겠습니다.
아마추어 선수들 중에서는 의사인 호주인 토머스 도버 씨가 풀마라톤에서 우승했습니다.
It's a wonderful run, best marathon. Run New York and Boston and Tokyo. And this is amazing run to finish in the stadium.
도버 씨는 미국 뉴욕과 보스턴, 일본 도쿄에서도 마라톤 경기에 참여했지만 이번 경험이 최고였다며 특히 결승 지점이 정식 경기장이고 수많은 관중이 있어 감명 깊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평양 마라톤은 더 이상 국제 육상 경기 연맹 IAAF가 공인하는 대회가 아니라고 APTN이 전했습니다. 국제 육상 경기 연맹의 크리스 터넌 대변인은 AP통신에 주최 측이 국제 엘리트 선수들을 더 이상 초청하기 원치 않는다며 이에 따라 평양 마라톤은 더 이상 국제 육상 경기 연맹 공인 브론즈 레벨 경기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신화통신도 북한이 에볼라 전염병에 대한 우려 때문에 경기 규모를 축소하면서 더 이상 국제육상경기연맹의 공인을 못 받게 됐다고 전했습니다. 북한 당국은 지난해 대회에 에볼라가 발병한 아프리카의 기니, 라이베리아, 시에라리온 등 7개 나라 출신 선수들의 출전을 금지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북한 당국이 올해 초부터 주민들에게 하루 370g의 식량을 배급하고 있다고 유엔이 밝혔습니다. 유엔 권장량에 크게 못 미칠 뿐 아니라 과거 배급량에 비해 10% 줄어든 규모입니다. 김현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 당국이 1월부터 3월까지 주민 한 명당 하루 370g의 식량을 배급했다고 유엔 식량농업기구 FAO가 밝혔습니다.
The average reported ration sizes from January 2016 is 370 grams per person per day.
식량농업기구 세계정보 조기경보국의 크리스티나 코슬레 동아시아 담당관은 8일 BOA와의 전화통화에서 올 들어 북한의 배급량은 가을 추수 시기였던 지난해 10월과 11월, 12월 340g에 비해 다소 증가한 규모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배급량은 북한 당국이 목표로 하는 573g에 크게 못 미칠 뿐 아니라 유엔의 1인당 하루 최소 권장량 600g의 61% 수준에 불과한 규모입니다. 특히 2012년부터 3년간 북한의 1, 2, 3월 평균 배급량인 405g보다 35g 줄었고 지난해 같은 기간 410g을 분배했던 것에 비해서는 10% 감소한 규모라고 코슬레 탐당관은 말했습니다.
Indeed, it is lower than the 2014-15 marketing year level period and also below the average of the three.
지난해 가뭄으로 쌀과 옥수수 등 주요 작물의 수확량이 줄어든 것이 배급량 감축의 주요 원인이라는 설명입니다. 코슬레 탐당관은 올해 식량 상황이 지난 몇 년에 비해 더욱 악화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Already during the CFSA mission in 2013, the mission found out that most of the households had borderline and poor food consumption. Of course, we
지난 2013년 FAO가 북한에서 작황 조사를 벌인 결과 대부분 주민들이 영양 부족을 겪고 있었으며 이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민들 대부분이 올해 더욱 심각한 영양 부족에 시달릴 것으로 우려된다는 겁니다. 한국의 전문가들도 올해의 경우 지난해 가뭄 등에 따른 생산량 감소와 제재 국면에서 국제사회 지원과 곡물 수입이 줄어들 가능성 등으로 식량 사정이 더욱 나빠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국의 북한 농업 전문가인 권태진 GSNJ 인스티튜트 북한 동북아 연구원장의 말입니다.
작년 가을 작황이 아무래도 그전에보다 못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작년도에 또 식량 수입이 그렇게 많지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북한에 아마 식량 재고가 전에보다 작년에 비해서는 재고가 많이 줄었을 테고 외환 사정이 올해 그렇게 아마 능력하지는 못할 거기 때문에 그리고 또 국제사회 대북 지원이 아무래도 올해는 제재 국면이기 때문에 지금까지만 좀 못할 것이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좀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치죠.
이에 따라 식량농업기구는 북한을 또다시 식량 부족 국가에 포함시켰습니다. 식량농업기구는 지난달 발표한 작황 전망과 식량 상황 1분기 보고서에서 지난해 가뭄 등으로 쌀을 비롯한 곡물의 수확량이 크게 감소했다며 북한을 외부 지원이 필요한 34개 식량 부족 국가에 포함시켰습니다. BOA 뉴스 김현진입니다.
매주 화요일 화제성 소식을 전해드리는 뉴스 풍경입니다. 미국에 사는 20대 탈북 청년이 펴낸 자서전이 미국의 주요 출판 분야 상을 받았습니다. 책을 펴낸 동기는 잃어버린 가족을 찾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장량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누난 지금 나처럼 따뜻하고 안전할까? 난 마치 맛있는 음식을 가지고 올 누나를 기다리는 아기처럼 꿈을 꾸며 오랫동안 누나를 기다리고 있어. 김요셉 씨가 지난해에 출간한 영문서적 Under the Same Sky, 같은 하늘 아래의 한 대목입니다. 이 책에는 김 씨가 누나와 함께한 소중한 기억이 담겼습니다. 그 가운데 감자와 떡 얘기는 김 씨에게 평생 잊을 수 없는 추억입니다. 훔친 감자를 떡으로 바꿔 어린 동생의 생일상을 차린 누나의 사랑이 지금의 자신을 잊게 한 힘이라고 김 씨는 말합니다. 지난해 6월 출간된 같은 하늘 아래 북한의 굶주림에서부터 구조까지에는 1990년 북한에서 태어난 김 씨가 2007년 미국에 입국해 정착하기까지의 절절한 사연을 담고 있습니다. 300여 쪽 분량의 이 책에는 여느 북한 주민들과 다르지 않는 한 북한 가족의 불행한 삶이 적혔습니다. 고난의 행군 시절 굶어 죽은 아버지, 교화소에 끌려간 어머니, 그리고 중국으로 팔려간 누나의 얘기가 담겼습니다. 그리고 2006년 미국 내 탈북자 구출단체 링크에 의해 구출돼 미국에서 정착하는 이야기 등이 담겼습니다. 20대 탈북자 청년 김요셉 씨의 이 책은 가톨릭교 신부에 의해 지난 1949년에 설립된 미국의 크리스토퍼 상의 성인 서적 부문 수상작으로 선정됐습니다. 이 상은 높은 정신적 가치를 추구하는 내용으로 대중에게 깊은 영감을 주는 미디어물을 대상으로 매년 수여되고 있습니다. 선정된 책에 대해 별도의 상금은 없지만 상의 이름이 새겨진 금색 딱지가 책에 부착돼 미국의 독자들이 믿고 책을 고르는 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크리스토퍼 상의 토니 로시 홍보 담당 국장은 VOA에 김요셉 씨의 책이 수상작으로 선정된 몇 가지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Well, we thought Joseph did an excellent job of walking readers through the darkness.
로시 국장은 작가가 독자들이 김 씨의 경험을 생생하게 공감하도록 만드는 점이 훌륭하다고 말했습니다.
I was absorbed by what he was going through and almost feeling the same emotions from him from
또 자신 역시 책을 읽으며 마치 김 씨와 같은 경험을 하는 듯한 감정을 느꼈다고 말했습니다. 로시 국장은 이 책에 담고 있는 긍정적인 메시지가 책이 선정된 이유라고 설명했습니다. 독자들이 김 씨의 누나와 중국 내 조선족이 김 씨를 돕는 모습에서 사랑과 자선에 대한 교훈을 얻고 무엇보다 김 씨가 희망을 놓지 않는 모습은 독자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평가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로시 국장은 또 몇몇 탈북자들의 자서전에 대한 진위 여부 논란 가능성에 대해서도 출판사인 휴톤 미플린 하코트사가 책의 진위 여부를 조사한 점을 믿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로시 국장은 김 씨가 이 책을 쓴 목적이 누나를 찾기 위한 것이고 이 책이 누나에게 헌정된 것을 안다며 작가의 소원이 이루어지길 바랬습니다. 김효섭 씨는 실제로 이 책을 통해 12살 때 헤어진 누나를 찾고 있습니다.
아, 저 어머니의 못지않게 버금가는 누나였기에 이 누나하고 나눴던 얘기들도 상세히 적혀져 있습니다. 새끼 손가락이 저 태어났을 때부터 구부러졌어요. 그 누나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그것도 얘기를 했고요.
김 씨는 이산가족을 찾는 심정으로 이 책에 누나와의 모든 기억을 적었습니다. 이 책을 누나가 접하게 되길 소망하고 있습니다. 김 씨는 또 이 책에 어머니에 대한 이야기도 털어놨습니다.
사실은 어머니가 중국에 가가지고 상항에 몰려가지고 어머니가 누나를 판 셈인데요. 자고 일어나니까 엄마하고 누나가 없어졌다고 얘기를 했는데요. 그 사실을 얘기하면서 사실 마음의 치료가 됐다고 해야 되는가요? 어머니가 나한테 그렇게 울면서 설명을 할 때 내가 한번 안아드렸을 걸 그리고 원해야 했을 그 심정을 생각하면서 어머니도 많이 용서가 됐고요. 뭐 돈을 받고 보내면 누나는 그래도 중국에 가면 좋은 사람 만나서 그래도 굶어 죽을 일은 없을 거잖아요. 그러면 그 돈으로 가식 나가가지고 그래도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라도 살릴 수 있겠다.
김 씨는 자신이 중국에 나온 후 어머니에게 돌아가지 않았고 그에 대한 죄책감이 컸다며 책을 쓰는 동안 마음의 짐을 조금은 덜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 어머니에 대해서 얘기를 할 수 없었던 이유가요. 사람들이 저를 어떻게 평가할까? 왜 엄마가 거기에 있는데 다시 중국에 안 가고 미국에 왔을까? 너 왜 그랬냐? 너 어떻게 그럴 수 있냐? 라는 질문을 던질 줄 알았는데 저 작가 같이 쓰는 작가분이 너는 그냥 아이였지 않냐? 그 말에 눈물을 걷잡지 못하겠더라고요.
공동 집필을 맡은 스테판 톨티 작가의 위로의 말이 자신의 마음을 치유했다는 설명입니다. 김 씨는 이 책의 제목이 같은 하늘 아래인 이유에 대해 독자들에 대한 바람과 자신의 심정을 동시에 담았다고 말했습니다. 자신처럼 꽃제비로 살아가는 북한의 아이들, 어머니처럼 교화소로 끌려가는 북한 주민들, 그리고 누나처럼 중국에 팔려가는 북한 여성들이 독자들과 같은 하늘 아래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누나와 같은 하늘 아래 살지만 어디 있는지 생사조차 모르는 자신의 아픔을 표현했다고 말했습니다. 김 씨는 돈 벌어온다고 떠난 후 아직도 생사를 모르는 누나가 그립다며 어디에 있든지 살아만 있어달라고 말했습니다.
누나 나 권진이고 참 누나 갔다 온다고 해가지고 나는 그게 마지막인 줄 몰라가지고 그렇게 보낸 걸 내 인생에서 제일 후회로 남아있고 하지만 언젠가는 꼭 누나 만날 수 있다고 믿고 누나가 어디에 있던나 생각하고 있다는 건 믿어 의심치 않고 또 그것이 나에게는 북한에서도 지금도 열심히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되었고 소원이라면 내가 언젠간 누나 만나가지고 누나가 나에게 베풀어준 사랑 도와줬으면 좋겠고 그리고 어떤 세상에서 어떻게 사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꼭 살아줘요.
한편 김 씨는 이 책이 폴란드, 체코, 슬로베니아 등 유럽 국가의 출판사들과 번역본 계약을 마쳤다며 올해 안에 번역본이 해당 국가에서 나올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장량입니다.
한국의 이모저모를 알아보는 서울통신 오늘도 도성민 기자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서울입니다.
한국의 국회의원을 뽑는 선거가 바로 내일입니다. 오늘은 총선거 소식부터 시작해보겠습니다. 오늘 밤 자정까지만 공식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이제 몇 시간 남지 않았습니다. 지난달 31일부터 시작해서 14흘 동안 후보의 이름과 정당 또 공약을 알리기 위한 공식 선거운동을 해왔었습니다. 오늘 밤 자정이면은 그 어떤 방법으로든 관련 활동을 하면 선거법 위반이 되는데요. 유권자들 그동안 지켜본 후보자와 정당을 선택하고 내일 아침 6시 문을 여는 투표소를 찾아가서 권리를 행사하면 됩니다. 오늘 한국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대국민 담화를 내고 국민들이 투표하도록 동의했습니다.
대한민국의 주인인 국민 여러분을 대신하여 국회에서 일할 대표를 뽑는 날입니다. 어느 정당, 어느 후보자를 지지하실지 결정하셨습니까? 그렇다면 투표용지에 그 뜻을 반드시 담아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바쁜 일이 있더라도 투표소에 꼭 들러 이 나라의 주인으로서 엄중한 뜻을 보여주십시오. 내일 하루 일과 중 이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을 것입니다.
국민을 대신해서 국회에서 일할 사람을 뽑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 이 점을 강조하고 있군요.
네, 그렇습니다. 지역의 발전과 이익을 위해서 발벗고 나설 대표자들을 지역민들이 직접 선출하는 선거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일 선거일은 국가가 지정한 임시 공휴일인데요. 외국에 살거나 파병을 나간 군인들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한 재외국민 투표, 또 군 복무 중인 청년들, 선거 당일에 거주지에 머물 수 없거나 해외여행을 나가는 유권자들을 위해서 실시된 지난 8일과 9일의 사전투표 역시, 그리고 지난 5일에서 8일은 바다 위에 머물고 있는 선원들을 대상으로는 선상투표도 있었습니다. 이 모두 유권자들이 국민의 권리자 의무를 행사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이 바다 위의 선원들도 국회의원 선거에 참여를 할 수 있군요.
그렇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선출됐던 제18대 대통령 선거 때부터 시작된 제도입니다. 바다 위에 있는 선박에서 팩시밀리나 서면으로 사전에 투표 신고를 하면은 역시 선상에서 투표용지를 수신 받아서 선박에 설치해 놓은 선상 투표소에서 투표를 하는 겁니다. 이번 국회의원 선거에 총 458척의 선박에 승선 중인 2,611명의 선원이 참여해서 91.7%의 참여를 보였다고 하는데요. 멀리 그 남아프리카 공화국과 마다가스카르 바다 위에 있던 한 선박 한국인 선원 9명이 투표에 참여했다 이런 소식이 전해졌는데
네.
투표를 하는 것은 본인의 의지에 따라서 선택할 수 있지만 국민들이 이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서 국가가 어떤 것을 준비해야 하는지 그 제도적 환경이 어디까지여야 하는지 여러모로 생각하게 했던 그런 소식이었습니다.
북한에서는 단독 출마한 대의원 등록자의 찬성과 반대를 표하는 선거라면 한국은 여러 후보 중에 한 명만 선출하게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서울 양천구 을 지역구에서는 주요 정당의 후보가 3명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내일 투표소에 가서 생각하고 있던 후보 이름 옆에 기표를 하고요. 또 정당 비례대표를 뽑기 위한 투표를 또 한 장 하면 되는데요. 한국 유권자들, 내가 살고 있는 동네 지역에 출마한 후보들의 면면을 꼼꼼하게 살펴보고 선택하는 적극성이 필요하다는 것이 아마 북한과의 차이가 되는 것 같습니다. 투표소는 내일 아침 6시부터 저녁 6시까지 열리고요. 투표함이 각 지역 개표소로 도착을 하게 되면 어느 지역에 어느 정당 소속 혹은 무소속의 국회의원이 선출되는지 밤새 개표 관련 선거 방송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됩니다. 또 선거관리위원회 공식 개표 집계 현황 발표도 나오지만 오후 6시 투표 마감과 함께 주요 방송사들이 공동으로 조사한 이 출구 조사 결과 이번 선거에서 어떤 결과를 내놓을지 초미의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네, 정말 한국의 국회의원 선거 그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궁금해집니다. 서울통신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쌀과 밥 이야기가 되겠는데요. 이 쌀 소비량은 계속 줄고 재고는 계속 쌓여서 한국 정부의 고민이 이만저만이 아니라는 소식 이 시간을 통해서 전해드렸었는데 이 관련 공식 통계에서 한국 사람들이 하루에 밥을 두 공기도 먹지 않는 것으로 나왔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분명 한국 사람들 뭐니뭐니 해도 밥심으로 산다 이런 얘기도 많이 했었습니다.
그렇죠.
쌀은 한국 사람들의 주식이다 이런 말도 했는데 이제는 과거형으로 써야 할 것 같습니다.
네.
한국 정부가 관련 자료를 조사해서 통계를 내어보니까요. 한국 국민 1인당 쌀 소비량 1년에 62.9kg이었습니다. 하루 먹는 쌀 양 하루에 172g인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172g 하루에 밥 두 공기가 채 안 되는 양입니다.
네.
1년 쌀 소비량 62.9kg. 이게 어느 정도일까? 뭐 한가마는 안 된다. 이 정도는 가늠하실 텐데
네.
1970년대 국민 한 사람이 136.4kg을 먹었다고 합니다. 85년에는 128.1kg을 먹었는데 그에 비해서 절반 이하로 줄어든 규모입니다.
지난 3, 40년 사이에 한국 사람들의 밥상의 모습이 참 많이 달라졌겠군요.
그렇습니다. 쌀 소비가 반토막이 났으니까 말입니다.
네네.
그만큼 먹을 거리가 다양해졌다는 것이고요. 또 한국 사람들의 밥상이 좀 서구화되면서 그런 식생활이 널리 퍼졌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밥상 위 밥그릇의 크기 물론 작아졌습니다.
네.
또 밥 대신 빵이나 국수 등 쌀을 대체하는 아침 식탁을 즐기는 사람들도 많아졌습니다. 사실 최근 10년간 쌀 소비량은 평균 2.5%씩 계속 줄어왔었는데요. 지난해의 경우에는 2014년에 비해서 3.4%나 줄어서 이 앞으로 감소세가 어떻게 달라질지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지금의 추세라면은 10년 후인 2025년쯤 한국의 국민 1인당 연간 쌀 소비량 49.2kg까지 떨어질 것이다. 이렇게 내다보고 있습니다.
밥 먹는 양을 줄인 한국 사람들. 그렇다면 밥 대신에 무엇을 먹고 사는지도 궁금하네요.
네, 밥 대신에 면 그리고 빵으로 식사를 대신하는 사람들이 늘었습니다.
네.
전국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한 관련 조사가 있었습니다. 눈길을 끄는데요. 밥, 빵, 면에 대한 설문조사입니다. 이 조사의 응답자들, 일주일에 평균 10번의 식사를 한다면 밥을 찾는 비중은 평균 6차례였고요. 면 종류를 찾는 횟수가 2번, 빵을 1번 정도 먹고 있다고 답을 했습니다.
네. 자, 서울통신 오늘 마지막 소식이 되겠는데요. 한국의 대중문화 바람이 일으키고 있는 경제적 효과가 아주 대단한 성과를 내고 있다고 합니다. 자세한 소식 들어보죠.
네. 나라를 구하고 독립운동을 한 사람들에게 어울림직한 그 애국자라는 말. 요즘 화제를 일으키고 있는 드라마 태양의 후예 주인공에게 이 애국자라는 말을 썼다고 해서 크게 나무랄 사람은 없는 것 같습니다. 이 드라마 태양의 후예가 일으키고 있는 한국 문화 바람이 이 한국의 방송 문화 영상 수출로 대단한 성과를 내고 있기 때문인데요. 최근 그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코트라가 발표한 지난해 한류 관련 문화 콘텐츠 수출 관련 조사 보고서가 나왔는데 역시 직간접적인 효과가 28억 2천만 달러였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 해 전인 2014년에 비해서 13.4%나 오른 규모입니다.
이 세계적으로 무역 불황의 소리가 나오고 있는 중에 반가운 소식이군요.
네, 그렇습니다. 잘 키운 한류 상품 하나가 열 경제 상품 못지않다, 이런 얘기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서울통신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더성민 기자였습니다. The Voice of America.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한국어 방송 듣고 계십니다.
잠시 후에는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 VOA 세계 뉴스 뉴스 투데이 2부가 방송되겠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입니다.
미국 정부는 중앙아시아 국가인 몽골의 인신매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 나라의 수도 울란바토르에서 이와 관련한 워크숍을 개최했습니다. 지난 3월 몽골의 법 관련 공직자들은 인신매매 조사, 기소 등의 절차를 개선시키기 위해 이 워크숍에 참여했습니다. 몽골에서는 여전히 인신매매가 기승을 부리고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미국 주도의 워크숍을 마련한 겁니다. 이 행사는 미국의 자문 전문 기업인 워너스 그룹과 몽골 내 시민 인권 단체 등 국내외 전문가들이 진행했으며 몽골 사법부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울란바토르 주재 미국 대사의 연설과 함께 워크숍은 마무리됐습니다. 4일에 걸친 워크숍에서는 인신매매의 정의, 피해자 구제, 인신매매 소송, 사건의 법정 회부 등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것에 집중했습니다. 몽골의 경찰, 검찰, 형사, 법원, 판사, 그리고 법대학 교수진이 인신매매를 해결하기 위해 참여했습니다. 전문가 단체로 참여한 워너스 그룹에서는 법률 전문가인 쉐일라 베르만 고문과 남아프리카 인권 및 법집행 전문가 피터 크로니에가 몽골 공직자들에 대한 연수를 담당했습니다. 또한 몽골 내 시민인권단체의 돈두 대표는 2012년 인신매매법 초안을 작성한 인물 중 한 명입니다. 사법부는 국립법학기관에 장소를 마련해주는 등 전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미국 정부는 전 세계적으로 발생하는 인신매매를 근절하고 피해들을 돕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모든 교육 및 워크숍은 미 국무부 산하 인신매매 감시 사무소의 지원을 받아 진행되고 있습니다. 워너스 그룹은 각국이 인신매매와 이와 관련된 법률적 문제들을 보다 효율적이고 적절히 해결할 수 있도록 자문 서비스와 교육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는 세계적 인신매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몽골을 비롯한 전 세계의 개인과 민간 단체들과 협력하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한 논평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분은 편지나 팩스, 전자메일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주소는 Voice of America, 약자로 VOA를 쓰신 뒤 Korean Service, 주소 330 Independence Avenue, SW, Washington DC 20237, USA입니다. 팩스는 국가번호 1번 202-382-5325번이고요. 전자메일은 korean@voanews.com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세상 돌아가는 일을 손바닥 안에서 알고 싶으십니까? 지금 손전화로 VOA 한국어 모바일 사이트에 들어가 보세요. www.voakorea.com으로 접속하시면 됩니다. 미국의 소리 한국어 모바일 사이트에서는 VOA 한국어 서비스의 모든 기사와 방송을 여러분의 손 안에 전해드립니다. 또 방송에서는 접할 수 없는 영상 뉴스와 인터뷰도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휴대전화가 있으십니까? 지금 www.voakorea.com으로 접속하세요. 청취자 여러분의 삶을 풍요롭게 만들어드립니다.